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시리즈 설교 가운데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자세히 들여다보고 정직한 마음으로 대하면 지금 우리 시대에 질문하는 많은 의문이 풀리는 근거구절이 됩니다. 이 말씀은 누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정황에서 한 말씀인가?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어디였어요? 제2차 선교 여행 중 아테네에 왔을 때 성경에는 아테네를 아덴으로 표기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아레오바고 언덕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다양한 학파의 철학자들, 그 철학 사도를 신봉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그 제국의 중심 도시는 물론 로마였고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던 당시에도 헬레니즘 문화, 다시 말해서 그리스 철학과 사상이 로마 제국 곳곳에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헬라 제국, 그리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받은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 로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스 문화 사상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힘은 로마 제국이 차지했지만 사상적인 철학적인 사조는 그리스 철학이 문화가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에 헬라어, 그리스어가 국제적인 공용어였고 신약 성경은 어느 단어로 쓰여졌을까요? 헬라어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곳을 방문했을 당시에 이 아테네는 여전히 그리스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다. 아테네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도시를 둘러봅니다. 헬라 세계의 문화 중심지, 지성의 중심지였던 도시 곳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과 조각 기둥들로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섬기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한낱 이 돌덩이와 목재 가공물로 비하해 놓은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름을 느낍니다. 이것이 16절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성 안에, 그 성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가 고개를 돌려서 눈을 향하는 곳마다 어떤 신이나 여신에게 바쳐진 그러한 구조물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각양신들을 섬기는 제단, 신전, 석상들로 가득했던 것이죠. 이럴 수가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이런 가짜들을 섬기다니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 시민들의 모임 장소인 아고라에서요, 만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논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 철학 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인데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대면하는 어떤 사상, 이거 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과거의 것을 새로운 문화적인 환경 가운데 옷만 다르게 입고 안의 내용은 똑같아요. 사도 바울 당시에 다양한 철학적인 두 개의 학파, 철학 사조가 있었는데 하나가 에피쿠로스 학파였고 또 하나가 스토아 학파예요. 에피쿠로스는 감각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감각, 내가 느끼는 감정, 감각. 그래서 공포와 죽음에 대한 염려, 그리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얻는 그 쾌락, 그것을 인생의 완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대와 많이 닮아있죠. 이들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영혼 불멸을 부정한, 그러니까 영혼은 죽으면 끝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영혼 불멸을 부정했고 신들은 인간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라고 믿었고 죽음 이후에는 삶이 없다라고 믿었어요. 지금 오클랜드 시내에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만약에 한다면은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 확신했던 그 믿음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격론을 벌일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가 스토아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와 입장이 다른데 이들은 세계는 정신과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우주에는 로고스라는 게 있는데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로고스라고 있는데 이것은 신적 이성, 우주적인 이성, 어떤 뭔가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아니고 뭔가 생각을 가진 무언가가 있다. 그것을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영혼은 이 우주 이성의 일부분을 받아서 난 것으로 생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배격해요. 구분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들의 논리적인 허점을 지적하면서 설명을 해 나갑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자들 가운데는 이러한 경멸시킨 말이 터져 나옵니다. 이 말쟁이가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또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은 이 자는 아마 동방에서 온 어떤 이방신들을 지나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입에서 예수, 부활 이런 단어들이 툭툭 튀어나왔기 때문이죠. 이것을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19절 20절에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양대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떤 장소로 이끌고 갑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아레오파고라고 했는데 이 장소는 전쟁신 아레스에게 드려진, 바쳐진 언덕이란 뜻입니다. 이 바이선 언덕에 약 30명의 아테네 귀족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철학적인 논의나 종교적인 토론의 장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자리를 이동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런 내용을 추가적으로 언급합니다. 21절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토록 열심인지.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참 흥미로운 말이에요. 모든 아테네 시민과 거기 정착해 있던 외국인들이 가장 최근에 소개된 사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지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것이 취미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참 할 일이 없이 이런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조금 살펴보면은 이들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의 영혼이에요. 우리는 연도를 달리하고 지리를 달리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한 영혼이 느끼는 갈급함은 똑같아요. 어떤 철학이나 종교나 사상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었던 그들이 가졌던 이 의문과 갈증. 사도 바울에게 정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이죠. 그래서 아레오파고에 도착해서 각자가 무리 지어서 앉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입을 뗍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보세요. 22절.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들 정말 종교적인 사람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동시대 인물인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틴어로 Naturalis Historia라는 방대한 책을 이 사람이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고 자연사학자예요. 그리고 황제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테네에는 3만 개가 넘는 공공신상이 있었고 가정에는 더 많은 개인신상이 있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오클랜드보다 작지 싶어요. 근데 거기에 3만 개의 신상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집집에 또 다른 한두 개 신상이 있은 그러한 종교적인 뭔가를 찾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범사에 정말 종교적인 사람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3절 앞부분 보십시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곳곳에 그 도시에 세워진 신상, 석상, 돌기둥 이런 것들을 쭉 보다가 희한한 거 하나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두루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너희가 섬기는 이런 신상들을 바라보다가 뭔가에 눈이 꽂혔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뭔가를 보았다는 거예요. 네, 여기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것을 헬라 원문을 보니까 아그노스토 데오, 알지 못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신에게 드린 제단 하나가 보였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다른 전부 다 이름들이 있어요. 아테나에게 드리는 신전, 아니면은 뭐 포세이돈 바다의 신에게 드린 신전, 결혼을 주관하는 어떤 여신에게 드리는 어떤 제단, 이렇게 이름들이 하나하나 있었는데 여기 하나 보니까 To Unknown God이라고 새겨진,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제단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챙긴다고 했지만 혹시 만약에 중요한 어떠한 신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실수로 빠뜨리는 그런 우를 범하면 큰일이 난다. 누락해서 숨기지 못한 실수로 말미암아서 그 신적 존재가 만약에 큰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큰일이다 싶어서 이름은 모르지만 그 제단 하나를 그곳에 세워놓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 이것을 도약대로 삼아서 말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는 지금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 불렀던 그 신적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이 자리에 밝히고자 합니다. 이런 뜻이. 저는 이 지혜를 성령께서 그 순간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었던 이 부분을 이제 펼쳐나갑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예수를 믿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약 한 40년 전에는 이런 구절이 저를 사로잡지를 못했어요. 그냥 통독하는 일부였고 지나갔어요. 그렇게 은혜도 되지 않았고 내 삶을 지배하는 어떤 가치로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그림이 퍼즐이 완성되듯이 크게 맞아. 흐름 맞아 하고 이게 강력하게 이 울림이 생기는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두 구절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인 우리와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원문의 순서는 하나님,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여기 우주라고 번역된 단어는 코스모스입니다. 지금 우리의 과학 실력으로 밝혀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밝혀내고 있는 것이 다일까요? 영어 표현 가운데 from the scratch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기 그 단계예요. 2024년 12월 15일 날 지금 현재 인류가 알고 있는 이 코스모스에 대한 지식, 시작의 시작도 안 한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와, 이런 세계가 있다고? 이처럼 거대하고 그리고 미세한 마이크로적인 그 세계가 존재한다고? 지금 우리는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거대한 우주에서부터 너무도 작은 단위인 식물세포, 그리고 이 식물세포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위치한 세포핵 하나까지, 그리고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유일한 공간인 지구. 지금 현재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별이 있을까요? 발견했나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그리고 지구 위에 호흡하는 인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다. 그들을 향해서 직설적으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아테네 그리에 3만 개의 신상들, 석상들, 돌비석들, 그들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으며 하늘과 땅을 주관하신다. God is the maker.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설교를 들으실 때 설교를 따라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대입해 보면서 이런 작업을 하세요. 제가 어떤 내용을 논증할 거예요. 또 어떤 사실을 백업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 구절들을 덧붙일 겁니다. 그러할 때 논리적인 그러한 흐름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는 그 부요, 소름이 돋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관찰하는 거와 지금 어느 야구팀과 어느 야구팀이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스코어가 3-2야. 어, 그렇구나. 근데 내가 그 타자이고 포수이고 수비수는 달라요. 관중하고 다릅니다. 관심이 많지만 내가 그 선수일 때와 다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거대한 드라마의 주인공들이에요. God is the maker.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예수 믿었을 때는 병 고치게 하고 불면증 낫게 하고 사업 안 될 때 기도하면은 사업 도와주고 우리 가정에 평안을 갖다 주는 그러한 신적 존재 정도로 알았는데 지혜 있으시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이 주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거기에 머물러도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을 요구하거나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이 하나님의 세계에 몰입한 그 사람에게는 사명이 생겨요. 강력한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사명이 생겨요. 그래서 내 목숨보다 훨씬 거대한 것이 지금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그 부요 가운데 내 목숨 드리는 것이 그렇게 크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창조를 부정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존재하는 물질 원래부터 영원해서 창조진 적이 없으므로 창조주가 필요하지 않아. 신들은 어떤 인간 세계에 개입하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스토학파 사람들은 범신론자, 팬테이스트라고 하죠. 팬테이스트. 그러니까 신이 물질이고 물질은 신이다 이렇게 믿어요. 이해가 좀 되나요? 우주를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신적인 인식이 있는데 이걸 로고스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냥 신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만지는 이 탁자도 어찌 보면 신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 주셨다, 존재하게 하셨다가 아니고 신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창조주가 있다고 믿느냐? 그랬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Of course, there is a cosmic power. 우주의 힘이 존재하죠. 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부정하고 우주적인 질서가 바로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런 우주적인 질서를 만드셨다가 아니고 우주적 질서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믿었던 범신론적인 접근과 유사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이에요. 깊이 과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주의 그 복잡한 구조와 자연의 질서와 그 아름다움에 매료됩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주창하기 시작한 그 양자역학이 지금 양자 컴퓨터라는 어떤 형태로 가시화되어요. 천재입니다, 천재.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복잡한 구조와 자연 질서 그 아름다움에 진짜 깊이 매료되었던 시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유감스럽게도 그가 경외감을 느꼈던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길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자체가 우주적 질서를 만드셨다가 아니라 우주적 질서가 바로 하나님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점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맞서서 사도 바울은 우주와 존재하는 모든 물질, 영원부터 항상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어느 일정한 시점에 물질이 형성되었고 어느 일정한 시점에 시간이라는 그 개념 자체도 창조되었다.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이 시간은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이 시간이, 이 원리가,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물질을, 이 우주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스토아 학파에 맞서서 하나님은 우주와 동일한 존재가 아니다. 스토아 학파에서는 우주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구별되는 존재이시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창조하셨으며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러한 진실은 사도 바울이 이 언덕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되어집니다. 시편 24편 1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관자, 소유자, 근원자, 보존자이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밝힌 다음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아레오파고에서요.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가깝습니다. 파르테논이라는 신전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 2024년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아직도 이게 신전이 복원 중이라고 했거든요. 복원 작업 중이에요. 그러니까 파르테논 이 신전 바위로 이어졌는데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시의회, 그러니까 재판 법정이 있고 이곳에 바로 앞에 이런 신전이 있었던 곳이죠. 이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나 여신을 기리기 위한 신전으로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렇게 불렀고 로마 신화에서는 이 여신을 미네르바라고 불렀죠. 제가 다니는 대학교의 그 캠퍼스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을 미네르바 동산으로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은 저기 서 있는 신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세상이라는 공간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연수 70세, 90세까지 살도록 그 연수를 시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카운팅 가능하잖아요. 시간 개념이 없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과 공간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세요.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 창조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8장 27절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위치시킨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해요. 구약에 나오면은 성전 성막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기 쉽죠. 아, 하나님께서 저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에게 신전, 성전, 성막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아주 중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부인하는 것 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열왕기하 8장 27절 보겠습니다.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훨씬 화려하고 훨씬 더 재정적인 규모가 거대한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늘들의 하늘, 가장 높은 하늘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한순간에도 담을 수 없어요. 지금 우주 공간이 얼마나 큽니까? 이 우주 공간을 하나님을 한순간에도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이러한 신들에게 음식을 바치고 신전에서 섬김으로써 신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들에게 바친 제물, 신들을 숭배함으로써. 그래서 이에 만족한 신들이 인간 세계에 원하는 것을 내려준다고요. 그게 고대 사람들의 신 개념이었어요. 지금도 교회에서 사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된다. 우리에게서 뭔가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적인 어떤 존재를 불완전한 어떤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완성되어지고 충족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으며 우리가 무엇을 공급해야 돼 충족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충족되며 독립적이고 스스로 유지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그야말로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티끌과 같은 존재가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무한 지혜와 그분의 전략적인 은혜 가운데서 무엇을 계획해 놓으셨는가 하면은 아들 하나님께서 앉아 왕으로 통치하는 그 반열에 그 왕의 신부로 계획을 짜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하잖아요. 신부가 되면, 그 아내가 되면은 남편이 누리는 모든 유업, 부요, 이름, 지위, 향유합니다. 같이. 티끌 같은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 그런데 이 티끌 같은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원한 유업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셨다고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나의 데스티니,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지위, 신분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이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은 욕심들이 정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 신분을 확신하게 될 때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먼저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입혀서 우리 왜 그렇잖아요. 누가 밥을 한번 사면 아니 계속 저 사람만 밥을 살 수 없잖아. 한 세 번 정도 사면은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자매. 그렇죠? 다른 사람 계속 나에게 커피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혀 주님이 뭔가를 갚아야 하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인생도 심지어 타락한 영적 존재인 루시퍼 그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파생한 존재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피조물인 이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께 진 빚이 헤아릴 수 없어요. 입은 은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배려와 호의 때문에 존재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아테네를 장식했던 그러한 신적 존재들은 사람의 섬김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이 예수님, 이 주님을 섬깁니다만 우리의 섬김이 없으면 주님의 존재가 흔들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부요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유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이 진리가 가라앉도록 그 작업을 하십시오. 우리의 부요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유한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성공이에요. 세 번째, 우리의 미션은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인생으로 생애 남은 날들을 채우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부요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유한 것이다. 이것이 부요의 척도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미션, 이 땅에 있는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인생으로 남은 생의 날들을 채워나가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진 빚이 헤아릴 수 없으며 입은 은혜가 한두 가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배려와 호의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며 주님이 더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가졌다는 이 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성공, 감사합니다. 남은 날 동안 우리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뜻에 합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